you by the Electoral Commission.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의일입니다. 우리 전승에 의하면 사도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타나엘이라고 합니다. 나타나엘은 훌륭한 친구 필립보의 덕택에 예수님을 알게 되죠. 이 필립보 사도는 우리 벳사이다 출신으로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필립보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또 자신이 기다리던 분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을 이제 친구 나타나엘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엘은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죠.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존경하기보다는 무시한 듯한 태도에 필립보는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좀 중요하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필립보는 논쟁하지 않아요.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의 친구를 주님께 데려갑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 친한 누군가에게 신이 나서 소개했는데 상대방이 하품을 하거나 별 관심 없어 하거나 또는 에이 별로야 라고 말하면 마음이 몹시 상합니다. 화도 나고 아니면 막 설득하려 할 거예요. 그 다음은 뭐 다투기도 하죠. 신앙과 관계되어 우리 복음도 또 전할 때도 비슷합니다. 저도 본당과 달리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데 신자가 아닌 학생들이 더 많죠. 그 나에겐 소중한 신앙이고 복음이지만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에이 관심 없어요 라고 들었을 때 불쾌하던 제 마음이 부끄럽지만 생각납니다. 바로 오늘 묵상이 제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이 기쁨에 내가 더 관심을 갖고 머물고 있나요? 아니면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불쾌하는 마음에 또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분명 나타나엘은 처음에는 무시하는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멋진 고백을 합니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복음은 나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 기쁨의 힘과 근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우리 다시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노력합시다. 예수님이 이런 데 계시겠어? 이런 곳, 이런 사람 안에 계시겠어? 라는 우리의 마음 좀 옆에 치워두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일본교리 이문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부터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린다 함은 우리들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대한 가장 합당한 감사와 보은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에게서 받아 모든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만큼 하느님께 대한 빚과 보은의 책무가 쌓여갑니다. 옛날 사람들은 희생을 통해 즉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빚을 갚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히 어린 양의 희생이 그러했지만 신약성서에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우리들의 모든 빚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라이트레코드에서 펴낸 류재연의 대화의 밀도 가운데 괜찮아요 라는 말의 힘.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을 때 허리 통증이 무척 심했다. 매트리스도 바꿔보고 복대도 차보고 허리 디스크 치료로 유명하다는 병원에 찾아가 몇십만 원짜리 통증 완화 주사도 수차례 맞았지만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다. 몇 군데 척추 전문병원 전문의들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일주일 사이 두 병원에서 시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중 강북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상황이라고 겁을 줬다. 제한된 정보와 두려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다시 원룸으로 돌아와 소가리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제일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고 거기서도 수술을 권하면 이번 달을 넘기지 말고 수술을 받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며칠 뒤 내가 아는 가장 큰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내 척추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흑백 이미지를 자세히 관찰하고 계셨다. 그렇게 이리저리 이미지를 돌려가며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죠? 그런데 괜찮아요. 이 정도 상태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습관을 고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환자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퇴행성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수술을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수술 안 받으셔도 됩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아보시죠.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법처럼 허리가 낫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6개월간 열심히 치료받았다. 매일 학교 뒷산을 오르고 일주일에 두 번씩 수영을 하며 허리 근력을 강화했다. 평소 좋지 않았던 생활 습관이나 자세를 이때 많이 고쳤고 의자와 책상, 모니터 높이 등 생활 환경도 개선하게 되었다.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던 허리 통증은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개월의 물리치료와 운동을 병행한 결과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다. 괜찮아요. 이 한마디가 갖는 힘을 이때 처음 알게 되었다. 괜찮다라는 말을 들으면 진짜로 괜찮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절실히 듣고 싶었지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그 괜찮다라는 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스스로에게도 가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자. 괜찮다. 생각보다 그리 나쁘지 않다. 잘해 나가고 있고 잘 될 것이다.
흑인연가 이제 준비했는데요.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들과 함께하는 작품 요르단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흑인연가입니다. The Riverside Singers의 목소리입니다. Get away, Jordan. I want to cross over to see my Lord. Don't get away, get away, Jordan. Well, don't get away, get away, Jordan. Bright and fair, going to take my wings and fly to air. I want to cross over to see my love. I don't get away, get away, Jordan. I don't get away, get away, Jordan. I don't get away, get away, Jordan. I want to cross over to see my love. I don't get away, Jordan. I don't get away, get away, Jordan. No. Get away, get away, Jordan. I want to cross over to see my home. Oh, the river of Jordan, it's chilly and cold. I want to cross over to
It chilled the body, but not a soul.
I want to cross the world to see my love. I don't get away,
get away, John.
I don't get away,
get away, John.
I don't get away,
get away, John.
I want to cross the world to see my love. I don't get away.
한수곡 준비했는데요. 빅토리아 작곡의 볼리포니즉 다성음화 아베마리아 성모송 감상해 보십시오. 생평한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용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 라이프.com 메디트리 에코펑처 앤드 피지오세라피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나를 쏙 스톡 당뇨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습관 슈거프리 시온 드롭스 캔디 지금 시작해요 easywe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ife.com
가톨릭 뉴스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는 약 54억 명이 종교적 박해와 차별이 자행되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황청 재단 가톨릭 3억 원적이고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한국 지부는 21일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 2025 한국어판 요약집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ACN 본부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 196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를 조사 분석해 지난해 10월 공개한 내용을 번역 요약한 것입니다. ACN은 1999년 이후 종교 자유 침해 실태를 조사해 격년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96개국 중 31.6%에 해당하는 62개국에서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심각한 정도에 해당하는 박해 국가에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북한 등 24개국이 지정됐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사는 41억여 명은 폭력과 각종 탄압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국민당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던 두 가지 세금 도입안을 폐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성 당대표는 국민당의 새로운 신규 세금은 없다.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숙박세와 은행세를 모두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은 이전까지는 단지 근로자에게 신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에서 세금은 핵심 쟁점이라며 뉴질랜드 국민에게 주어진 선택은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럭스는 국민당 정부는 신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반면 노동당과 잠재적 연립 파트너들은 최소 9개의 신규 세금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숙박세는 호텔과 에어앤비앤 숙박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는 행사 및 관광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른바 배드택스는 오클랜드 시장 웨인 브라인이 강하게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럭승 역시 이전에는 총리가 될 경우 이 아이디어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민당의 윌리스 재무장관은 국민당의 주말 여행을 예약하는 뉴질랜드 국민의 비용을 높이지 않고는 숙박세를 도입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스는 언론 성명을 통해 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세에 대한 국민당의 입장 변화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윌리스는 과거 대형 금융기관에 보다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은행세 도입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윌리스는 지난 5월 NZ 헤럴드가 보도한 발언에서 국민당 재무 담당 대변으로서 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저는 우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의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는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야이며 내각 전체가 이에 동의하고 있고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는 은행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숙박세, 이른바 배드택스는 위인보란 오클랜드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브라운 시장은 중앙정부와 체결한 지역협약 리저널 딜에 숙박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 바 있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이 제안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클랜드의 호텔 및 숙박업계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 부담금이 도입되면 오클랜드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지방세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도 오클랜드가 더 많은 행사를 유치하고 지역 사업체를 지원하며 지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총리가 지난 4월 지역 협약 리저널 딜에 서명하면서 정부가 2027년에 숙박 일수 부담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이제 국민당은 그 약속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협약은 정부와 오클랜드 시의회 간의 합의이며 어느 한 정당이 단순히 이를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이 문제는 오는 9월 9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그는 데슬리 심슨 부시장 및 정책기획개발위원회 위원장 리처드 힐스와 함께 크리스 비숍 인프라 장관, 사이먼 와츠 지방정부 장관 및 다른 장관들을 만나 지역 협약의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에서 노동당은 6가지 핵심 재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노동당은 재무부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OBEGAL 지표를 기준으로 2029-30 회계연도까지 재정 흑자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ACC 사고보상공사 수입 지출을 제외하는 니콜럽 리스 재무장관이 선호하는 OBEGALX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또한 노동당은 순부채를 장기적으로 GDP의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이 제안한 자본이득세가 완전히 시행되면 핵심 정부 지출과 세입은 각각 GDP의 약 33%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동당은 또한 중앙은행인 뉴질랜드 준비은행의 이중 채무를 부활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최대 지속 가능 고용과 함께 물가 안정 및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가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보고 체계를 공공재정법에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국회 예산처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부 재정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제도이며 해외 여러 국가의 의회에서도 유사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정부 재정과 각 정당의 선거 공약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하게 됩니다. 노동당은 완전히 시행되는 자본이득세, 캐피탈 게인 택스가 노동당의 계획에서 핵심적인 전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 자본 수당 또는 부채 목표 달성 시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동당 재무 담당 대변인 바버라 에드먼즈는 노동당이 납세자의 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버라 에드먼즈는 국민당 집권하에서 실업률은 11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기업 청산은 71% 증가했으며 노숙과 키세이버 긴급 인출은 사상 최고 수준이고 공공서비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것은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에드먼즈는 노동당은 납세자의 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재정 수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뉴질랜드가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이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이중 책무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연립정부가 2023년대 내린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 됩니다. 당시 연립정부는 중앙은행의 책무에서 최대 지속 가능 고용 목표를 삭제하고 중앙은행의 초점을 물가 안정이라는 단일 목표로 되돌렸습니다. 당시 연립정부는 이중 책무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은 미국과 호주가 여전히 이중 책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가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독감 유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전례 없는 계절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독감 유사 증상으로 불안에 떨며 걸려오는 전화 문의가 폭증하자 국가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인 헬스라인이 결국 인력 투입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환자들이 대기 시간 없이 적절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임상 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헬스라인과 같은 무료 전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재 과부하 상태에 빠진 전국의 지역 병원 GP와 응급실의 부담을 도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이번 겨울철 동안 긴급의료 지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당국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조기에 전문적인 의료 조언을 구하고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독감 예방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병원의 만성적인 과밀화로 인해 환자들이 심각한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 의료진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끊이지 않는 병상 부족과 극심한 인력난 속에서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응급실과 병동 전반에 걸쳐 환자 수용 능력이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호흡기 질환 유행 등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의료진이 겪는 압박은 더욱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보건당국과 병원 경영진은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당장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 확충과 인력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오전에 약간의 비가 온 후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은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 이 회복을 돕습니다.
ACC 부상 치료도 가능합니다.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 라이프닷컴 메이드 트리 아이크펑처 앤드 피지오세라피 전망 좋은 차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소 모짜리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누가복음 9장 28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라는 변모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특히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변화된 삶의 핵심이 바로 미사입니다. 이 미사인데 좀 더 이 미사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미사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는 미사 안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가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떤 것이 변화되었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날의 변화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간 마지막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탈출기에서도 안식일 규정이 있고 신명기에서도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어떤 안식일 규정이 조금 지켜야 하는 이유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뭐 탈출기에서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라고 탈출기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명기는 좀 다르게 그날이 이집트 땅에서 종사를 하였는데 하느님께서 강한 손과 뻗은 팔로 그것을 이끌어내셨다. 즉 탈출에 대한 의미 속에서 이 안식일을 지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은 맞지만 그 이유가 좀 다릅니다. 이는 아마도 안식일에 대한 전승을 다르게 받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쪽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을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기리기 위한 전승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쪽은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기리기 위한 전승에서 아마 안식일 규정에 왔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유다인들에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은 쉬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쉰다라는 것은 휴식을 의미하면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즉 쉰다는 것은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또 종들도 쉬면서 회복을 위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쉬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준 하느님 안에서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한 시간, 이곳이 곧 안식일입니다. 또한 옛날부터 과도한 노동을 통해서 인간을 착취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휴식을 통해서 이러한 과도한 욕심을 억제하는 날, 이날이 곧 안식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어떤 게 있었죠? 주 5일제를 한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주 6일제였거든요. 그래서 주일만 쉬었죠. 토요일은 이렇게 반만 쉬게 되는 상황이었다가 몇 년도부터 이제 주 5일제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 5일제 바뀔 때 한국 경제가 망한다는 등 막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 5일제가 돼도 망하지 않죠. 그죠? 우리가 그냥 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쉼이라고 하는 휴식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 회복의 방식은 여러 가지 뭐 여행도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레저 활동도 될 수가 있겠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쉬는 날을 더욱 만들려고 노력하죠. 왜? 여행 사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한다는 생각보다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과도한 노동을 통해서 인간을 착취하는 모습들이 이 느헤미야서에 등장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유다 지방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술투를 밟고 곡식 더미를 날라다가 나귀에 실으며 안식일인데도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그 밖에 온갖 침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나는 안식일에 식품을 팔지 말라고 경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식품을 팔았다는 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노동 착취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구약시대에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띠로인들도 물고기와 온갖 상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자손들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쩌자고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러한 악한 일을 저질렀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결국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죠. 안식일에도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노동을 착취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을 위한 시간 사용을 포기하고 하느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임을 증언하면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는 유배 이후에 좀 퇴색되게 됩니다. 오히려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서 세세한 의식 규정과 또 치밀한 성문화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목록을 만들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의 증가는 안식일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결국 인간에게 멍해가 되어서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마카베오 항쟁 때, 즉 그리스라는 나라의 유다인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이는데 이 독립전쟁이 바로 마카베오 항쟁입니다. 이 마카베오 항쟁 때 자신들의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안식일날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안식일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근데 마카베오계는 실제로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카베오 항쟁 때.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항쟁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이 마카베오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베오기 학원 6장 11절에 보면 다른 이들은 근처 동굴에 모여서 몰래 일곱째 날을 지내다가 필리포스에게 고발되어 한꺼번에 화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성스러운 날을 존중하여 자신들을 방어하는 일조차 삼갔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영웅적이고 감동적이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숨을 던지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영웅적이고 감동적이겠지만 동시에 하느님 계명에 대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분 휴식과 쉼에 대한 회복의 의미를 전달해 줬던 것인데 안식일을 통해서 적군이 들어와서 자기 목숨을 던지라고 안식일을 만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계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 위험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안식일 규정과 주간 첫날 주님의 날을 함께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유다인들의 박해가 심해지자 점차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간 첫날인 주일을 지키는 이들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활부터 시작된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축제 대신 억압의 상태가 되었던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마르코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짜다 못가에서 38회나 앓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병이 나은 사람은 들 것을 들고 억압의 장소였던 그곳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 것을 들고 떠나가다 보니까 유다인들은 병이 나온 그 사람, 자유를 찾아서 기쁨을 누리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안식일은 힘과 회복, 또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그날 하느님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억압의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순환과 부활을 통해 그날을 없애버리시고 또 부활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결국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의 날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죄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은 구원의 핵심 사건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교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그분을 기념하고 기쁨과 평화의 날로 기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그 날로 이제 점차적으로 안식일을 없애는 방식 안에서 주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을 몰라서 가끔씩 어떤 분들이 왜 천주교 신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탈출기에 나와 있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어떤 일부 사람들의 교인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네? 라고 하면서 이 주일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해석해야 하고 바꿔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구약 성경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어떤 삶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벌어냈던 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간 첫날 이 모든 것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간 첫날, 즉 주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니들이 주의를 나냐고 라고 얘기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곡 정도 노래를 듣고 와서 또 다른 변화가 또 있는데 이 성전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들을 두 곡 듣고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채환의 자유가 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가 옵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스밉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나의 삶과 시간을 거슬러 나를 부르신 당신의 영광 나의 눈이 당신을 봅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합니다. 저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빛으로 향해 갑니다.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당신을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만난 이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봅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합니다. 저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빛으로 향해 갑니다.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당신을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만난 이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가
최원의 자유가 옵니다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변화의 핵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즉 하느님이 거처하시는 장소 성전에 대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미사를 보러 가려면 어디서 미사를 보시지요? 성전에서 미사를 보시지요? 성당에서,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 캠프를 가거나 또 신자분들이 뭐 가족 캠프를 가면 신자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책상을 마련해서 미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죠? 거기는 성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당은 중요한 것이지만 성당이 없다고 미사가 봉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톨릭 일꾼이라고 하는 어느 잡지에 2019년 3월 12일에 한상봉이라는 분이 쓴 글에서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는 것 안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셨는데 그 행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거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교회가 부패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베르골리오 추기경 시절에 우리나라의 대한문 앞이나 서울시청 앞 광장과 같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심에 있는 코스티투시온 광장에서 수레를 제단에 삼아서 거리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등 바깥으로 나가는 사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즉 하느님을 경배하는 이들이 모이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 있다면 거기서 미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에 요한복음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여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즉 예배를 지내는 장소가 특별한 곳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예루살렘 특정적인 장소가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성정 중심의 교회가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신격화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신격화하면서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는 뒷전에 놓고 성전 제사에만 몰두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집 대문에 서서 이 말씀을 외쳐라. 주님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서는 유다의 모든 주민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아주 따가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된 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참으로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치고 이웃끼리 서로 올바른 일을 실천하면 너희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누르지 않고 무죄한 이들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예로부터 영원히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중심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짓된 말을 믿고 있다.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 자신도 모르는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안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역겨운 짓들이나 하는 주제에 너희에게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도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이런 이야기로 아주 따갑게 성전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은 어서 들어본 적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이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성전 정화 사건 때 외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이런 행위들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외쳤던 이 행위들을 보고 상당히 많은 이들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아닐까 예수님이 예언자가 아닐까? 라고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첫머리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굽기림에는 물렸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나는 싫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나에게 엮였다. 초하는 날과 안식일과 축제 소집 불의에 찬 축제 모임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으리라.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냥 성전 제사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주 따가운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신께서는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명확하게 이사야서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일을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만 재물을 바치는 형식의 제사가 절대 아니라 또 미사도 마찬가지겠죠. 미사도 봉금을 내는 미사가 아니라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면서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지 무엇이 하느님 뜻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이곳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는 하느님의 정의와 또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신격화는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마르코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웅장한 성전을 자랑하면서 스승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고 얼마나 장엄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이런 예루살렘 성전을 칭찬한 내용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이러한 감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 웅장한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의 어떤 신격화하는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도 들어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고 이것에 격분한 유다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유다인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에 깜짝 놀라서 이 성전을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으시는데 요한복음을 여기다가 글을 써놓습니다. 어떤 글을 써놓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성전은 뭐죠?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제자들 또한 어떻게 이 뜻을 알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은 그 당시 때에 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없어지고 당신의 몸이 또 주님의 몸이 결국 하느님이 거처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이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확장시킵니다. 코린토 첫째서간 3장 16절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코린토 둘째 서간 6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이르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서 거닐리라.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페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페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성체를 모시면서 주님이 거처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에게 미사는 우리를 성전으로 변화시켜주는 아주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미사를 통해서 어떤 변모를 걷고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먼저 우리는 죄인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입는 이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네타시오와 주님 자비송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주님의 자비를 입은 존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하는지 그분의 마음을 듣게 되고 결국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구원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느님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결정판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결국 복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복음은 바로 사랑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사랑을 입은 존재,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변모의 의미를 모르니까 미사가 딱딱해요, 지루해요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아이들은 이런 깊은 의미를 설명하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른, 성인이 된다면 이러한 의미들을 알고 의식하면서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그 의미를 안다면 세상에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며 복음 선포가 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미사를 통해서 얻은 생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좀 듣고 와서 좀 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죠. 남신부가 간다 OST에 나오는 함께 걷는 길 듣고 오겠습니다.
엄마 아빠 있잖아 나 꿈이 생겼는데 행복한 여행을 도와주는
엄마도 꿈꿨었지
지금 나처럼 설레는 여행을 도와주는 꿈이 있었어 넘어지기도 했었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엄마는 고기 안에 또다시 빛날 우리
찬란한 빛을 봤어 우리 함께 걷는 길은 더 밝아질 거야
가던 길에 난 꿈을 꾸었었지
그러나 새하얀 반지 꽃 속에 잃어버린 나의 희망들
정말로 그대 미안해요
그대의 아픔에 무관심했어요 우리 함께 걷는 길은 더 밝아질 거야 아주 보는 두 눈에 찬란한 빛을 봤어 우리 함께 걷는 길은 더 밝아질 거야 우리 함께 걷는 길은 더 밝아질 거야 아주 보는 그들의 찬란한 빛을 봤어 우리 함께 걷는 길은 더 밝아질 거야
남신부가 간다 OST에 함께 걷는 길 듣고 왔습니다. 문자 소개시켜드리죠. 9822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미사 중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체에서 제일 큰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요. 영성체 송을 바치기 전에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상체 전체를 낮추고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모든 순간이 그렇겠지만 신부님이 미사 중에 제일 사랑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미사 중에 제일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신앙의 신비여라고 외칠 때입니다. 저도 이제 서품 받을 때가 이제 항상 그 신앙의 신비여 하면 떠오르는데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얼마나 또 거룩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저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또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저에게 맡겨주신 거죠. 거룩한 소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러한 감사가 제일 많이 느껴질 때가 신앙의 신비여라고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 이건 진짜 마치 신비인 것이거든요. 이 신비를 거행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너무나도 그 감사 안에서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사 중에 제일 사랑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신앙의 신비어라고 외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면서.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죄인이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하지만 주님 자비를 베풀어서라고 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잇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인 것이고 그 구원을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리고 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복음 말씀의 전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송을 통해서 감사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고 마지막으로 성체를 모심으로써 주님이 거처하시는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매 미사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변모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모의 어떤 의미를 모른다면 미사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의미를 모른다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미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의미들을 좀 안다면 깊은 의미를 알고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전례에 참여한다면 엄청나게 미사가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한 제대로 아는 가운데 세상에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십시오. 미사에 오셔서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눠봅시다. 라고 복음 선포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미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화되는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미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례의 정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미사에 대한 변화 이런 걸 알았다면 이제 미사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생명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시는 것,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앞에서도 감사송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울과 또 절망으로 빠져들지 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성체를 모시고 아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느님께 이러한 기쁨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 드릴 수 있는 마음 안에서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꼭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팸의 주의 빵을 나누세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기쁨의 어떤 미사 안에서 한 주간 기쁘게 보내시는 가운데 또 다음 주에는 미사의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생명을 얻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기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92편 시편 노래 안식일. 주님을 찬송함이 좋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부름이 좋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당신의 자애를, 밤에는 당신의 성실을 알림이 좋기도 합니다. 시편금과 수금에 맞추어, 비파가락에 맞추어. 주님, 당신께서 하신 일로 저를 기쁘게 하셨으니 당신 손의 업적에 제가 환호합니다. 주님, 당신의 업적은 얼마나 위대하며 당신의 생각들은 얼마나 깊습니까?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는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모두 피어날지라도 영영 멸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히 높이 계십니다. 주님, 정녕 당신의 원수들이, 정녕 당신의 원수들이 사라집니다.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모두 흩어집니다. 당신께서는 저의 뿔을 들소의 뿔처럼 지켜들어 주시고 신선한 향유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제 눈은 적들을 내려다보고 제 귀는 저를 대적하던 악한들의 소식을 즐거이 듣습니다.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돋아나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들에서 돋아나리라. 늙어서도 열매 맺으며 수액이 많고 싱싱하리니 주님께서 올곧으심을 알리기 위함이라네. 나의 반석이신 그분께는 불의가 없다네.
사랑의 샘평한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 라이프.com, 메디투리 에코펑처 앤드 피조세라피, 전망주원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이벤트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 임박 징후가 식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의 회복을 돕습니다.
ACC 부상치료도 가능합니다.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
가톨릭 뉴스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는 약 54억 명이 종교적 박해와 차별이 자행되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황청 재단 가톨릭 3억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한국지부는 21일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 2025 한국어판 요약집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에이신 본부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전 세계 196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를 조사 분석해 지난해 10월 공개한 내용을 번역 요약한 것입니다. ACN은 1999년 이후 종교 자유 침해 실태를 조사해 격년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96개국 중 31.6%에 해당하는 62개국에서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심각한 정도에 해당하는 박해 국가에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북한 등 24개국이 지정됐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사는 41억여 명은 폭력과 각종 탄압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종교 공동체의 예배와 표현의 자유가 체계적으로 제한되는 차별 국가에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멕시코, 튀니기에, 베트남 등 38개국이 포함됩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제한이나 혐오 범죄 증가, 종교적 동기에 의한 폭력 발생 우려가 높아져 새로운 박해 가능성이 제기된 앙골라,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레바논 등 24개국은 관찰 대상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거용 경매 활동이 이번 주 감소하고 낙찰률도 부진한 가운데 시장의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 일부 이벤트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거용 경매 활동은 다소 위축됐습니다. interest.co.nz가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경매를 모니터링한 결과 경매에 나온 매물은 214건이었습니다. 이는 전주에 251건에서 감소한 수치며 그 전주 기록했던 최근 3년 최저 수준인 197건에 다시 가까워진 것입니다. 매주 경매 나오는 매물수는 최근 200건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약 250건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매 활동은 여전히 겨울철 저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주 예정된 경매 이벤트를 보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조짐이 있습니다. 시장이 예상되는 봄철 회복세에 가까워지면서 경매 일정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대규모 통합 경매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어 이번 주 초반부터 경매 활동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경매에 나온 214개의 매물 가운데 실제 낙찰된 것은 78건으로 전체 낙찰률은 불과 36%였습니다. 이는 최근 6주 동안 두 번째로 낙찰률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국민당이 발표한 신규 세금은 없다 공약은 향후 혼잡 통행료 도입이나 예정된 유류세 인상처럼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정부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럭슨 대표는 예정된 유류세 인상이 내년 1월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혼잡 통행료와 관련해 국민당 재무 담당 대변인 윌리스는 해당 제도가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비용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스는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것이며 중요한 점은 해당 시간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며 그리고 모든 수입은 추가적인 교통 인프라 투자에 사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윌리스는 국민당이 신규 세금을 도입하지 않고도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윌리스는 노동당은 집권기간 동안 막대한 돈을 지출했고 부채를 1200억 뉴질랜드 달러 더 늘렸으며 그에 걸맞는 성과는 보여주지 못한 채 높은 세금을 유지했다며 노동당은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으며 그 대가는 앞으로 수년간 뉴질랜드 국민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빌리스는 국민당이 재정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부 재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은 지출삭감이 아닌 자본이득세, 캐피털 게인 택스를 핵심 수단으로 삼아 2029-30 회계 연도까지 정부 재정을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은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추진할 재정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노동당은 재정 전략을 발표하며 사실상 정부의 2026년 예산안 버짓 2026에서 전망한 것과 동일한 시점에 재정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다르게 제시했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킨스는 국민당이 스스로 내세운 기준에서도 경제정책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히킨스는 경제성장을 위해 무조건 지출을 삭감한다고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당은 경제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하며 집권했지만 그 결과 실업률은 올라갔고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모든 것이 더 비싸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히킨스는 노동당은 정부 재정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겠지만 뉴질랜드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국민들이 의존하는 공공서비스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웰링턴의 상인들이 여전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했지만 도시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센트럴과 웰링턴 상공회의소의 헤일리 호란 대표는 2026년에도 웰링턴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지만 새로운 투자와 도시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웰링턴의 소비 지출은 여전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7월 식음료 소비는 2023년과 같은 달보다 8% 감소했으며 의류를 제외한 소매 지출도 5%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 업체는 웰링턴의 경기 침체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으며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인들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부문 인력 감축과 높은 생활비, 인플레이션 등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부 상인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감소로 인해 도심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매출과 유동인구가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니티 북샵의 공동소유주 틸리 로이드는 현재 상황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나 코비드19 팬데믹만큼 심각하지 않으며 웰링턴의 경제가 다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웰링턴 상인들은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경제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태아로 지역개선 사업과 도심 재개발 등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웰링턴에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며 어렵지만 결국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한 학교 전 교장이 교직원에 대한 민원을 학교 이사회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학교는 마오리어 모립교육학교인 테구라 카오파파 마오리오 와이타하입니다. 전교장 멜리사 와이토와 파키는 지난 2월 학생들이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이해관계 충돌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임했습니다. 국민당은 그동안 적절히 검토해왔던 두 가지 세금 도입안을 폐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록슨 당대표는 국민당의 새로운 신규 세금은 없다.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숙박세와 은행세를 모두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은 이전까지는 단지 근로자에게 신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에서 세금은 핵심 쟁점이라며 뉴질랜드 국민에게 주어진 선택은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럭스는 국민당 정부는 신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반면 노동당과 잔재적 연립 파트너들은 최소 9개의 신규 세금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숙박세는 호텔과 에어비앤비 숙박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는 행사 및 관광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른바 배드택스는 오클랜드 시장 웨인 브라운이 강하게 추진한 정책입니다. 록슨 역시 이전에는 총리가 될 경우 이 아이디어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숙박세, 이른바 배드택스는 웨인 브라운 오클랜드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입니다. 브라운 시장은 중앙정부와 체결한 지역협약, 리저널 딜에 숙박세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 바 있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이 제안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클랜드 호텔 및 숙박업계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 부담금이 도입되면 오클랜드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지방세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도 오클랜드가 더 많은 행사를 유치하고 지역사업체를 지원하며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총리가 지난 4월 지역협약 리저널 딜에 서명하면서 정부가 2027년에 숙박일수 부담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이제 국민당은 그 약속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협약은 정부와 오클랜드 시의 간의 합의이며 어느 한 정당이 단순히 이를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이 문제를 오는 9월 9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그는 데슬리 심슨 부시장 및 정책기획개발위원회 위원장 리처드 힐스와 함께 크리스 비숍 인프라 장관, 사이먼 왓츠 지방정부 장관 및 다른 장관들을 만나 지역협약의 진행사항을 분기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노동당은 6가지 핵심 재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노동당은 재무부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OBEGAL 지표를 기준으로 2029-30 회계 연도까지 재정 흑자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ACC 수입 지출을 제외하는 니콜라 루이스 재무장관이 선호하는 OBEGAL-X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또한 노동당은 순부채를 장기적으로 GDP의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이 제안한 자본인세가 완전히 시행되면 핵심 정부 지출과 세입은 각각 GDP의 약 33%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동당은 또한 중앙은행인 뉴질랜드 준비은행의 이중 채무를 부활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최대 지속 가능 고용과 함께 물가 안정 및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가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보고 체계를 공공재정법에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국회 예산처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부 재정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제도이며 해외 여러 국가의 의회에도 유사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정부 재정과 각 정당의 선거 공약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하게 됩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란은 20일 현지 시간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무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날 이란 국영방송에서 우리는 모든 나라에 선언한다며 미국이 벌이는 경제전쟁에 가담하지 말라며 경제 제재 부과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자금줄을 제공하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며 국제사회에 이란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이와 관련 스콧 베산트 미 재무장관은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대란 경제 제재 계획을 발표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심장부가 20일 현지 시간 미 공국 250주년을 기만한 자동차 경주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인디카 자동차 경주대인 프리덤 250 그랑프리가 이날 워싱턴 DC의 상징적인 공간인 내셔널몰 일대에서 이틀 행사회를 시작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경주 코스는 내셔널몰을 중심으로 백악관과 인접한 펜실베니아 대로를 따라 국립미술관과 국립문서기록관리청, 항공우주박물관 등 주요 명소 인근을 지났습니다. 총길이 약 2.7km이며 차량이 방향을 꺾는 7개의 코너가 포함됐습니다. 경주 차량은 시속 약 306km 이상으로 질주했습니다. 이날은 연습주행과 예선이 진행됐으며 본경기도 23일 오후에 개최됐습니다. 본경기에서 드라이버들은 코스를 147바퀴, 총 약 402km를 달렸습니다. 250마일은 미국 공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이어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22일 현지 시간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캐나다의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의 관심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최근 무역 합의에 근접한 듯 했으나 전날 막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막판에 지시한 조건 변경이 불공정하다며 21일 밤 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미국은 22일 0시를 기해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는 이에 맞서 미국의 관세 부과 규모에 상하는 관세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말한 대응 조치는 이 같은 캐나다의 보복 방침에 미국이 추가로 마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관세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우리 한국군 당국이 우크라이나 측이 제기한 북한군 추가 파병 동향에 대해 북한의 파병 준비는 지속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추가 파병 임박 지문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2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국회 국방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관련 동향을 관련국 정보공조 아래 추적 중이라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북한군 내부적으로 추가 파병 가능성을 고려해 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구체적으로 실무선에서는 추가 파병 동향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지난달 브라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3만여 명을 추가 파병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습니다. 북한군 추가 파병 동향과 관련해 한국군 당국의 평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정보본부는 2024년 10월 이후 북한이 1만 6천 명 이상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이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152mm 단일 포탄으로 환산할 경우 1,500만 여발 이상으로 평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0원 1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8원 4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1원 8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크라이나 오늘은 오전에 약간의 비가 온 후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 내일은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 라이프.com 메디토리 에크펑처 앤 피지오세라피 JP 에듀케이션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입니다. Starting a business in New Zealand. 뉴질랜드에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다루는 무료 커뮤니티 세션입니다. 사업 아이디어, 사업 계획, 사업 구조, 사업 등록, 규정 준수, 예산 책정,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그리고 질의 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보타니 라이브러리 레벨 1 보타니 타운센터 선셋 테라스 588 체펠로드 이스트 타마키에서 있습니다. 무료 선거 투표 안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무료 정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의 투표 체험도 진행됩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하일랜드 파크 라이브러리 16 하일랜드 파크 드라이브 하일랜드 파크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투게더 오클랜드 시의회 온라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무료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이 오클랜드 로그인 방법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을 자신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가능하면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개인기기를 지참해 주십시오. 공용 컴퓨터는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8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와이타케레 센츄럴 라이브러리 3 나타노이 스트리트 핸더슨에서 있습니다. I'm dying. 포노 피트니스 안내입니다. 저강도 온도로 구성된 포노 피트니스 수업은 모든 연령과 체력 수준에 맞춰 설계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웃음과 격려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춤추고 움직여보세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8월 31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테아터 투 사우스 커뮤니티 센터 247 에드먼턴 로드 테아터 투 사우스에서 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